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신자로서는 늘 흥분스러운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조금 흥을 깨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핏 보기에 시시하게 헌금 띄어먹은 얘기 같은 것으로 나온 것 때문에 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했을 때는 헌금 떼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위협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헌금 떼먹어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좀 양심의 가책이 좀 있을 뿐이지 크게 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려서 그 교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뭐 한두 번 떼어먹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떼어먹었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나와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상에서 실수하는 일이 있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수가 있고 어리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 자체가 삐뚤게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손을 대십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주를 믿어야 될 사람이 딴 데가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가서 중간 시험을 봤는데 밑으로 세서 뭐 10등 안에 든다. 이거는 뭐 좀 꾸중 듣고 말면 되지만 학교 가야 할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디스코텍에 갔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것도 그와 같이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것 좀 어차피 갖다 냈어요. 얼마는 감추고 그것이 뭐 이렇게 죽을 일이라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느냐. 그 앞에 4장 32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 놓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가져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기록같이 유무상통하는 일과 물욕이 없어진,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 자기 소유를 내놓고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벗어난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그 특징들은 언제나 신령한 신자들이 모임에서는 늘 있다고 기록하는 것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팔아서 이 헌금을 한 것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씀씀이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도들은 생업을 위해서 시간을 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있는 대로 말씀 전하는 일과 뛰어다니는 일과 또 병 고치는 일과 이런 일들로 저들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먹고 뭐 자고 여행하고 하는 경비가 따로 어디서 이렇게 넉넉하게 조달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물론 유무상통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 먹고 사는 정도로는 서로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교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보충이 완벽하진 않았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졌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괄호 쳐놓고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권은 여기서 권할 권자입니다. 위는 위로할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다 낸 이 헌금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고 필요한 모든 일에 넉넉한 충당이 됐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권위자가 된 거죠. 그런 별명으로 쓰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 칭송, 그 영광 받는 게 탐이 났단 말이죠. 이제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중요한 그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헌금을 띄워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저들의 신앙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출발시켰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은 요셉의 일, 요셉이 얻은 바 그의 영광과 칭송을 그도 얻고 싶어서 그도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돈을 갖다 내는 방법을 취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갖다 낸 헌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갖다 낸 헌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이 문제만은 교회에서 늘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자 11절 가시면 5장 11절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문제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꼭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목표하는 것과 신앙을 인도하는 방향이 이런 것을 늘 경계시키고 이런 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혹받고 시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을 놓기 시작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타협하기 시작을 해서 신자들이 이 시험에 걸리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리 가지는 마라. 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크게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상 늘 있어 왔던 큰 범죄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꾸짖을 때 그 5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그러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가 하려는 일, 그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일으킨 일, 그 본질적인 원리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가 얻고 싶었던 것은 사람 앞에서의 칭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을 쏟아냈고 진심을 쏟아내는 일이라면 이렇게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속이고 사람 앞에 받는 박수를 얻어내기 위하여 무엇을 동원하느냐? 돈을 동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 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인용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뭘 제일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혈서 써서 각자의 마음을 확인합시다.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돈이 좋죠. 새 돈이 아니라도 좋죠. 동그라미만 많으면 좋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늘 강조하는 대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세를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세, 그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느냐 하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비유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이 갖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분명히 그 세리보다 더 뛰어나고 놀랍고 더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헌금이란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이란 결국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누구의 눈에 들기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로 하는 싸움이냐 사람 눈에 들기로 하는 싸움이냐가 지금 돈 문제로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시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르사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 그의 삶의 근거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이고 근거니까. 하나님이 그 힘의 근거가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면 재물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시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좀 모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 모은 사람 쳐놓고 부자냐고 물으면 다 그렇지 않죠. 그저 낯설 것 좀 모았죠. 이렇게 말을 하시대요. 하여튼 아무래도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희 딸애가 지금 국민학교 2학년인데요.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저희 아내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죽을 때 나한테 뭐 남겨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심각해. 뭘 남겨주냐, 남겨주긴. 오빠한테는 해서 남겨줄 거 없다 그랬더니 큰애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책이나 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딸은 얘기하기를, 엄마 왜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랬더니 무슨 적금 들어놓은 통장이라든가. 그 어디서 배웠을 거야? 저희 집에서 안 가르쳤어요. 어디 딴 데 가서 배웠겠죠.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습니까? 자기 또래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 애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 부모님한테 배웠겠죠. 여러분들도 이 부자 같은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돈은 좀 모았는데 이 돈은 뭐 할까? 저금을 해서 이자나 따먹을까? 사채를 놓을까?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땅을 살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 그저 슬슬 등산이나 다니면서 놀지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등산 갔다 굴러서 식물인간 돼갖고 병원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전화번호 책으로 한 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다고 그렇게 단언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이 탐심을요, 아주 재미있게도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몹시 재미있어서 우리 같이 봐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315페이지입니다. 신자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라고 돼 있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뭘 우상 숭배자라 그래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방 민족들, 고대 사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처음에는 자연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었습니다. 무지로 말미암는 미신이었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자 미신을 추방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종교를 전부 뽑아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은 단순한 그런 자연에 대한 두려움, 무지로 인한 미신이 아니고 조금 다른 성격을 띱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크게 이스라엘 민족과 차이가 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차원의 자연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우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며 나가서 엎드린 무슨 경외의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욕심을 채워주는 자로 우상을 섬깁니다.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여러 신을 섬깁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농경 문화에 필요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다량의 수확을 해주는 풍요의 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이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장을 하죠.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요. 바알 신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가 생산의 신,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문제를 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비 오게 하는 문제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상숭배라는 건 성경이 어떤 말로 그 본질을 규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대상,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가치 판단을 내가 내리고 제일 소중한 것도 내가 결정을 해서 그걸 얻어내는 방법만을 그에게 요구하는 대상, 그래서 섬기는 신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권세, 세상에서의 쾌락, 세상에서의 입신양명들은 전부 세상의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얻고 싶으면 돈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돈의 액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이 돈으로 넘어간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상에 관해서 설명한 것 같이 그랬을 때 무엇과 대치되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과 이 우상 숭배가 왜 그토록 충돌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느냐가 내 판단과 내 손에 들어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됩니다. 너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신령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라면 너는 지금 아픈 게 낫다. 그럼 아픈 게 난 겁니다. 너는 지금 괴로운 편이 낫다. 괴로운 게 난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늘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늘. 왜요? 그렇게 하여 그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내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피눈물 쏟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 목표를 삼고 방향을 삼고 그게 되어지는 방법을 주께서 설정하시는 것을 단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집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내 몸에서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짐작키로는 그것이 간질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말재주도 없고 생긴 것도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기껏 복음을 전하고 나오다가 간질이 발작을 하고 이러면 무슨 은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만은 빼주십시오.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그럼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가 그 뒤를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자랑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끝부분에 가면 그의 자랑이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증명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다메섹 성에서 아레다 왕이 나를 지킬 때 내가 광주리 타고 토끼 썼느니라. 그걸 자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형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런 처지가 되게 한 것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최선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작업이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으냐면 교회같이 외식과 가증한 것이 드러나는데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입을 다물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을 하면 곧 이런 심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야, 나는 예수 잘 믿었더니 형통하기만 하더라. 너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남 모르는 죄가 있지? 라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실상으로는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술잔을 놓고 울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 올 때는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늘 형통한 것 같이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마음을 꼬불치고. 이건 안 된다 말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고 우리 모두가 삽비랍니다. 이것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겁니다. 교회 그런 얼굴만은 만들지 말고 그런 태도와 그런 원리가 들어와 참다운 신앙 훈련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들을 시험들게 하지 말아라. 이 사도행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굳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시면 출애굽 사건에서도 일이 재미있게 하나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웃긴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웃기고 유태인 그러면 사람 가치도 보이지 않다가 열 번 이상 읽으면 그게 자기 모습인 걸 알고 까무러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불평이 나오느냐를 때 이 1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탐욕을 품어서 그렇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고 처절한 노역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만큼까지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애를 낳았을 때 남자면 죽여라가 됐습니다. 남자는 죽이고 누구만 살리도록 되어있냐면 여자만 살리도록 되어있어요. 그럼 그 여자들로 노동력에 또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도 나와서 피라미 쌓고 뭐 하는 벽돌 굽는 일 해야 되고 남자들은 남은 다 죽여서 노동력은 착취하되 그들이 세력이 커져서 독립하지 못하게 그들을 눌러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그 광야길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동지방의 낮기온과 밤기온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시면서 인도해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져 고기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평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가 바로 탐심 때문이고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신앙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안다면 광야 생활은 이것보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잣집에서 종노릇하면 옛날 우리 못 살던 식으로 얘기해서 부잣집에서 종노릇하면 어쨌든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어도 고기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 국물을 먹고 그것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이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은 정도만이 아니라 약속된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이 더 험하고 더 괴로워도 그건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가고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된다는 길일 겁니다. 하물며 그 길을 보호받고 있고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적 속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생각만 하면 탐욕만 품으면 그 모든 것이 눈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탐욕을 품으면 가장 크게 무엇이 영향을 받느냐면 영혼을 보는 시선이 끊어집니다. 그럼 지금을 보게 되고 지금 당장 남과 비교하여 최선의 것을 내놓으라는 욕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박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주를 속이는 것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오늘 내가 하나 먹고 싶은 참외와 수박과 부추를 먹기 위해서라면 탕수육 한 그릇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지옥 가도 좋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고요. 물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리도 없습니다만은 자기를 팔아먹게 돼요. 이 팔아먹는 꼬라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 시험을 받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애를 지금 돌이켜 보아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처하게 한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혹 고통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만드시는가 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탄한 길로 걷게 하사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더 굴려서 이 평안함을 배가시킬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가 점검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거기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잘난 것과 못난 것이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남한테 관세를 받고 고통 속에 있어도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갖고 있고 넘쳐나는 것이라도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 것이라면 그거 갖고 뒤비져 누워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야, 5분 안에 빨리 끝내달라 이거예요. 배고픈데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신앙인답게 안 살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내 손안에 갖는 순간 영혼을 준비한다는 자신을 잊게 되고 지금이라는 순간이 영혼에 도달하는 하나의 디딤돌이며 과정이며 훈련 과정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고 그래, 지금 나를 증명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갖다 줄 것이라고 믿는 돈과 세상에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끝내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동안에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을 준비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속시키시며 저 세상의 헛것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요구와 인도하심과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오늘도 열심히 목숨을 걸고 경건을 연습하며 주님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저 영광된 소망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알고 인내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